기원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60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위로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둔탁한 영혼을 다시 한번 더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아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그런 일이 일정 기간에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안전된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0장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변화된 시온의 모습,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래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을 딛고 일어설 때가 있고 현재 삶이 척박하고 어려울 때에는 이 삶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었을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먼저는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시온에 임하게 되므로 그 빛을 본 이방 사람들이 온갖 재물과 향품을 가지고 시온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과 그 다음에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며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처럼 변화된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존귀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60장 말씀은 최종적인 완성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대신에 라는 말인데 이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의 형편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에는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버림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49장 14절 이하에도 그 다음에 50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54장 6절 7절에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을 당하는 것은 완전한 유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유기, 일시적인 버려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 버려둠을 당하는 듯한, 아니 실제로 버려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움을 당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상과 교회가 관계가 좋아지는 때는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될 때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바대로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에 거주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다, 지나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종합하면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는 동안에 결국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했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띄는데 기쁨, 젖, 그리고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요한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을 유일한 왕으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쁨은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한때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시간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특별히 대대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대는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경험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게 된 시점에 허다한 물이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이 찬송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죠.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언제 영원토록 대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젖을 빠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위대함과 높아짐을 여신의 가슴에 젖을 빠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생명이 젖가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저자가 이런 그 당시의 표현을 차용해서 썼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젖을 빤다는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 말씀인가? 흔히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젖은 결국 기름지고 풍요로운 최고의 것을 가리키죠. 아이에게 초유는 건강과 그 다음에 모든 병원군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장 좋은 음식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방은 사랑이 넘치고 친밀하며 자기 희생적인 어머니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전의 상황이 반전될 것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7절을 보시면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서 금과 은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솔로몬 치세 중간쯤이었고 그 후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으로 노스를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이고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이라고 말하면서 열두 보석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실제로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성을, 그런 성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해요. 땅의 것으로 신령한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반전될 것인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은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을 후들겨 폈던 그들을 압제했던 노예 감독관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데 공의가 노예 감독관이 되고 화평이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나쁜 것도 이처럼 좋게 변화된다면 더 좋은 것은 얼마나 더 좋게 변화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의가 감독이 된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사람이 쪼아붙이고 관리 감독해야 어떤 일을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의와 화평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뉴스를 그야말로 그냥 훑어버립니다. 더 자세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9시 뉴스 뭘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딱 요약하죠. 그거면 됐어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라면 왜 그렇게 그냥 힐끗 보고 지나치겠습니까? 그 내용들이라는 게 다 뭡니까? 분쟁, 갈등, 살인, 반목, 다툼, 거짓말, 사기, 분노, 폭력, 살인 다 그런 거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잘못을 후벼파고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고 공작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러면서 공의와 화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면 반목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니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화평과 공의가 통치의 기초요 하나님의 교회 작동 원리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강포한 일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죠. 강포가 뭡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리켜 강포라 그래요. 이처럼 강포는 파멸을 수반합니다. 강포가 있으면 뭐든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평과 공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9절 이하에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항상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밤이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인생에서 슬픔의 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시온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시온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어떻게 되는가?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황폐와 파멸이 가득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18절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찬송이 드려지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외적인 형편과 처지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본성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리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의롭게 된다. 죄에서 무기력한 사람들, 의롭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동경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에너지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인생들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고 2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인칭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야곱의 전능인 줄 알리라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금을 가지고 21절에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22절에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변화도 여호와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했다가 이제는 미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일원이 되고 함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를 따로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했으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당위성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압제하는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주권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당해야 될 운명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실패 그리고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해결할 수단을 제공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로서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활동하실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 요한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다음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한 일들을 베푸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주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지난날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자는 자기 백성들의 공경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자신이 스스로 그 값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자라는 이 말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행하는 구속자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존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보면 창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창조는 작정의 실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된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속, 구원을 재창조라고 말하잖아요. 재창조 역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피조물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7장 5절, 7장 17절, 10장 2절, 11장 7절, 14장 18절, 16장 12절, 29장 46절, 무려 7절에 걸쳐서 그때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나요. 구속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모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죄와 반역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분이신데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은 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 모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더니 눈으로 보고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아는 이 일은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교리를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아는 지식의 거울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성취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6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속자로 인한 변화는 21절에 나타난 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스라엘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의 경험,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 입에 갖다 대었더니 정결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칭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삶으로 실천하는 의의를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그런 형벌로부터 구속받아야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6장부터 66장에 가면 다시 삶으로 실천하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형벌에서 구속받는 그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삶으로 실천하는 의까지 다 포함하는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래놓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완성된 시온의 모습을 상정하고서 내 백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지 칭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실제적인 의로움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의로워진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의로워진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다 의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미 13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났고, 19절 하반절에는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는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21절에는 의롭게 된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영광하면 한번 빛이 촥 비치는 것, 이걸 보통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에서 영광이라는 이 말은 무겁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것을 가리켜요.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로워진 신자, 새로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운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를 찌르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조급함, 짜증, 분노, 성냄, 게으름, 나태함, 비난, 정죄, 언제까지 그런 것만 드러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본체적 영광. 하나님 그분만 갖고 있는 본체적인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비추시죠. 발산적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 발산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산적 영광을 받은 신자는 효과적인 영광, 영광을 받은 자의 효과를 실제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존재성의 변화라는 거죠. 존재와 속성과 성품이 바뀌면 당연히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떠버리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명이 켜져 있는데 뭐 그나마 뭐 이런 조명은 보기에 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때로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트리를 낮에 보신 적이 있죠. 그때는 초라합니다. 뭐 볼 거 없어요. 그런데 밤에 가면 어떻죠? 너무 아름답죠. 빛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고 그 가득한 영광을 발산하게 될 때, 그럴 때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세,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게 구원받은 피조물들, 신자들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까 본체적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체적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발산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육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구속론이라는 책에서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보다 더욱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껏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세상의 창조는 위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위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위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창조주 자신이 피조물이 되신 것은 더욱 위대한 것이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뭐 경천 동지할 뭐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죠? 창조주가 이런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발산되는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부께서 정하신 뜻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부활 승천함으로 이전에 가졌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11장 4절 5절에는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야 마실 것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더 얻으실 것도 없고 잃어버리실 것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서 영광을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채워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돌린다,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콩쿨 나가서 1등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럴 때 시온을 괴롭혔던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18절에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고로가니의 시온이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는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꿇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나타난 바대로 작은 자도 번성하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속히 이루리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그것을 서두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서두르겠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고 계시는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늦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60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상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분 자신의 빛을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빌립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 좋은 영화들 보면요. 거기에 꼭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대개 그 기독교인은 어떤 캐릭터로 나타나지요? 어떤 캐릭터로 나타나지요? 약간 이렇게 이 끌어넘치는 광신교도 되게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분수처럼 할렐루야 뭐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코미디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반드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내적 부패성과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패하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부패성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빛들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60장 말씀은 역사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뭐 사도행전 13장, 15장, 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7절까지 뭐 말씀 등등을 소개하면서 신약교회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일부 성취고 그럴 수 있다라고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아직까지 역사 가운데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에 이 예언에 대응되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겠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 예레미야에서 이사야 60장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염두에 둔 예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일부 성취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 진정한 성취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도래하기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한 10년 후에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좋아지게 될 것이죠. 이런 말을 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관계된 이 일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반이나 기초나 토대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토대와 기초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수종 들고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래야요 오늘 본문에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단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될 그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제화되는 사건을 기록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우리의 삶은 여전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또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환경과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패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더더욱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 고통과 어림을 겪어야만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 가운데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큰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소망할 세상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격려하면서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무수한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늘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또한 때로는 교정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투영해내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성품 가운데 주의 빛이 드러나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물을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헌상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인가 나누고 흩어 구제하는 그 일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샘물교회 이전과 또 인테리어를 위한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토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원자매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수송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경원자매와 또 민강희 성도님과 이은수 성도님에게 또 모든 가족에게 경준이와 또 경한이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인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맛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한시도 기쁨이 없고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주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사오니 그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여호와를 아는 자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지언정 뒤로 물러가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게 될 경기 북로의 가운데 함께하시고 목사 안수와 강도사 이너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걸과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